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 이제 22장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2장 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사원들은 거기서 아마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기다렸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오가 되자 짙은 어두움이 온 땅에 내리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고 가도 못하게 됐던 거죠. 캄캄함이 앞을 가리자 사람들은 최후의 3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희생되신 제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하셨던 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인간은 밖에서 전혀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6절로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칼은 심판과 희생제사를 집행한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7절로 8절을 보시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잠시 후 13절에서 이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양이 없는 곳이거든요. 있었던 것은 수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과 어린 양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수세기가 지난 후 세리요한이 그분을 향하여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까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제물을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결박할 만큼 어린 소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아마 힘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고분이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22장 10절 말씀인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정말 칼로 내리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허락하셨다 손치더라도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 내리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일생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의 위기를 주셨다고 보는데 매번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은 깊은 시름으로 그 영혼과 마음이 녹듯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공동체를 떠나라는 말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성공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모든 것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조카 롯으로 인하여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애지중지에 아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마 롯을 그 곁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때가 되어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롯은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누었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 때문에 겪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 큰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위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생애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이야말로 내 씨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사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그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여간 아브라함은 기꺼이 희생제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게 되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쳤던가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아들을 칼로 내리쳤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자, 22장 11절로 12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아셨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는 모를지라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이 어떠한지 환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됨됨이를 알려면 어떤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기 사람들을 역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며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극한 시험을 겪고 난 아브라함에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2장 13절로 가보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번제로 드렸더라.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대속물은 언제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희생제물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아들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죽음을 대신하신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14절로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이 장소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는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같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단 말이죠.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란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재확증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15절 16절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제가 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치셨나요? 여러분 정말 바쳤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비록 그가 아들을 바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만천하가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들을 바친 것과 진배없이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명백히 밝히고 계신 건데 사람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을 위한 구세주가 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양을 발견했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 한 2000년, 한 19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극진히 아끼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화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씨가 무엇인지를 재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스스로 이 씨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습관상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더 좀 덧붙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여타 그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많이 배우지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구세주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1900, 2000년 이 정도 더 오래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삭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리아 그 산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이삭을 산채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 인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번 장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의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동생 나홀을 하란에 두고 오래전에 떠나왔거든요. 그때 나홀의 족보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한데 후에 아브라함의 계보와 한 사람이 연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 마지막 부분을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